아는 만큼 보이는 세상. 오늘은 많은 학교에서 겨울방학을 하는 날입니다. 초등학생인 저희 아이들은 며칠 전부터 오늘만을 손꼽아 기다렸는데요. 방학은 숨가쁘게 달려왔던 한 학기를 잠시 멈추고 휴식을 취하며 다음 학기를 준비하는 기간이지요. 오늘, 내일, 모레 숨가쁘게 지나왔던 2017년을 한번 정리해보시면 어떨까요? 아쉬웠던 일, 힘들었던 일 모두 뒤로 하고 마지막은 감사함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2017년 12월 29일 구지원의 아는 만큼 보이는 세상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김동률이 부르는 감사입니다. 연말이 되고 한 해를 정리하다 보면 반드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생활 터전, 집인데요. 다가오는 새해를 맞아 새로운 인테리어, 새로운 분위기를 꾸미고 싶은 분들 있으시지요? 그 전에 앞서 꼭 필요한 게 집안 정리가 아닐까요? 내게 꼭 필요하고 유익한 것들만 남기고 새롭게 시작하면 새해의 시작도 보람찰 것 같습니다. 오늘 아는 만큼 보이는 세상에서는 굿뉴스 데일리 이보름 기자와 함께 깔끔한 집안 정리 및 수납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올해 미니멀리즘이 유행하면서 집안 정리나 수납이 더욱 각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전엔 여러 가지 테마에 맞춰서 각종 장식품들을 놓고 꾸미는 게 유행했다면 요즘은 실용적이고 잘 정리된 인테리어가 사랑받은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올 초에 미니멀리즘의 유행이 시작되면서 버리기 기술이 책으로 집필돼서 나오는 등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요. 네. 전과 달리 새로운 물건들을 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묵혀놓던 물건들을 버리면서 걱정도 마음도 정리한다는 생각에 많은 소비자들, 특히 주부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한동안 미니멀리즘이 유행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뭔가를 막 늘어놓는 것보다는 깔끔한 게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집안 정리를 하면 할수록 수납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막상 수납을 하려고 하면 어떤 기준으로 수납을 하고 정리를 해야 할지 어렵게 느끼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좀 요령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집을 새로 장만하거나 이사를 할 때 주부들에게 가장 바라는 점을 물으면 대부분 수납 공간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 맞아요.
그만큼 물건이 많기도 하지만 막상 그 물건들이 다 필요한 걸까? 생각해보면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네네.
보통 수납은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어떤 기준이죠?
네, 장식을 위한 수납과 밖으로 꺼내놓지 말아야 할 것들을 수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납을 하려면 정말 체계적인 수납이 필요한데요. 그만큼 수납에는 많은 생각과 오랜 고민이 필요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 때문에 포기하고 물건을 쌓다가 결국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맞아요.
고민하고 노력을 들여서 수납을 하면 처음엔 그냥 깔끔하다, 편리하다 정도일지 몰라도 생활을 하다 보면 더 편하게 집안일을 할 수 있고 살림을 하는 데 들이는 시간도 절약된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면 많은 생각과 오랜 고민이 필요한 이 수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공간별로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지 알아보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 손님을 맞이하면 제일 잘 보이게 되는 곳이죠. 거실인데요. 가족들의 생활 공간이라 청소기를 가장 많이 돌리는 곳이기도 한데 거실 정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거실은 온 가족이 공유하는 공간이다 보니 가족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가구들, 제품들이 많죠.
네, 그렇죠.
큰 수납장이 있으면 괜찮지만 사실 공간이 그리 넓은 게 아니면 수납장도 큰 걸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칸이 많은 플라스틱 수납 용품들을 쓰면 좋은데요.
네.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을 비슷한 종류끼리 분류해서 넣어두는 겁니다.
비슷한 종류끼리요?
네. 거실 서랍장 안이 어지러운 이유는 대부분 물건들이 섞여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들을 전부 꺼내서 종류별로, 용도별로 정리한 다음 각각의 칸을 만들어서 따로 담아주면 물건을 찾기도 훨씬 쉽고 보기에도 좋습니다.
일단 종류별로, 용도별로 칸을 만들어서 보관하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 서랍장에 따로 칸이 없는 경우도 참 많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작은 바구니들을 사용해서 칸을 분리할 수도 있고요.
네.
재활용하는 종이 상자들을 이용해서 안에 칸막이처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책이나 신문 종류는 바구니에 담아서 소파 옆에 두면 좋고요.
네네.
전선 종류나 충전기 같은 것들은 벨크로 테이프나 노란 고무줄로 묶은 다음 지퍼백에 넣거나 다 쓴 휴지심에 말아 넣으면 편리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폰 같은 것들도 조그만 지퍼백에 각각 보관해 두면 용이하고요.
요즘 이어폰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가전제품 설명서도 보면 오래된 것들이 쌓인 경우가 많은데요.
네네.
최근 2, 3년 것 위주로만 큰 지퍼백에 한꺼번에 보관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함께 쓰이는 귀이개나 손톱깎이 같은 것들은 안 쓰는 안경집 같은 곳에 담아서 보관하면 좋고요. 비상약품도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종류별 혹은 사용 빈도에 따라 정리하면 좋습니다.
안 쓰는 안경집 같은 것도 이렇게 이용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종류별로 수납하는 것이 가장 관건인 것 같은데 다음 살펴볼 공간은 부엌입니다. 가장 어지러져 있는 공간이기도 한데요. 물건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수납을 하다 보면 역시 가장 잔손이 많이 가는 곳이 부엌인데요. 역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버리기입니다. 일단 필요한 물건,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구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남은 물건들을 종류별로 분류하는 겁니다. 자주 쓰는 가전과 자주 쓰지 않는 가전으로 구분한 다음 수납을 해주면 공간 활용에도 좋고 가전에 먼지가 쌓일 일도 없죠. 특히 오래된 가전제품들은 주변 인테리어랑 어울리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네네.
그럴 땐 문이 달린 수납장에 넣어두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납장을 사용하실 때는 코드선이 통과하는 구멍을 만들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부엌 용품들은 매일 쓰는 물건이다 보니 위치 선정에 있어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요?
네. 사용 빈도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자주 쓰는 도구는 한 손으로 쉽게 꺼낼 수 있게 오픈장에 보관하는 것이 좋겠죠. 아마 싱크대 위에 있는 식기장에 가장 많이 넣으실 텐데요. 제일 윗칸에는 가장 잘 사용하지 않으면서 무겁지 않은 물건을 올려놓는 게 좋고 맨 아래에는 매일 사용하는 식기를 넣어서 보관하면 편리합니다. 그리고 종류에 따라 수납하는 것도 요긴한 방법인데요. 부엌엔 작은 물건들이 많다 보니 칸을 세밀하게 나눠놔야 섞이지도 않고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종류별로 몇 가지 정리법을 얘기해보면요.
네.
양념들은 드래그장이나 바구니에 넣고 사용하면 좋고요. 컵은 종류별로 수납하되 세로로 세워서 수납합니다.
네네.
냄비나 프라이팬은 뚜껑을 거꾸로 닫아서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싱크대 밑에 가끔 식재료들을 넣어두기도 하는데요.
네네.
싱크대 아래에는 습도가 높아서 식재료 보관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냄비나 프라이팬 같은 도구들을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찬장 속에 접시를 쌓아두는데요. 이때 그릇을 많이 쌓아두면 아래에 넣어둔 그릇을 꺼내기가 힘들어지죠.
네.
그럴 땐 중간 받침대를 설치해서 공간을 분리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잘 사용하지 않는 수저와 조리도구는 칸이 나눠진 수납도구에 넣거나 보드지로 칸막이를 만들어서 용도별로 분류한 다음 싱크대 서랍에 넣어두면 용이합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굉장히 깔끔한 주방이 될 것 같은데요. 주방하면 사실 냉장고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냉장고 안은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얘기해 주세요.
네, 역시 냉장고도 일단 버리는 게 우선입니다.
뭐든지 버리는 게 우선이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식재료다 보니 아까워서 못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준을 세워놓고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반찬은 조리 후 일주일이 지난 것, 저장식품이나 젓갈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구입 후 1년이 지난 것, 낱개로 포장된 한약이나 증류는 보통 3개월 정도를 잡고요.
네.
달걀은 유통기한이나 구입 후 한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야채는 진물이 나거나 냄새가 날 경우에는 버리는 게 좋고요. 소스는 유통기한이 지났으면 버리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듣고 보니까 버릴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두 번째는 사용 빈도에 따라 지정석을 만드는 건데요. 식재료나 반찬도 종류를 나눠서 보관해두면 재료를 찾느라 냉장고를 여는 시간이 줄어서 냉기 보존에도 수월해집니다. 냉장실 윗칸은 빨리 먹어야 하는 음식들을 보관하는 게 좋고요.
네.
바로 눈에 띄니까 손이 자주 가게 되죠. 그리고 가운데 칸에는 자주 꺼내는 밑반찬들, 맨 아래 칸에는 오래 묵어도 되는 장류나 장아찌, 김치 등 무겁고 오래 먹는 음식들을 넣으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식재료를 겹치지 않게 보관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가끔 냉장고에서 뭘 꺼내다가 이런 게 있었나? 하는 경우가 생기죠.
네네.
특히 신선실에 넣어두는 채소들이 그런데요. 바구니로 칸막이를 만들어두면 수월합니다. 오이나 당근 등은 랩으로 싸서 꼭지 부분이 위로 오게 담고 양파와 감자는 흙이나 이물질을 닦은 후 신문지나 키친타월로 하나씩 포장해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용도나 종류가 같은 식재료를 함께 보관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아침 식사에 사용하는 조미료들, 잼이나 버터 같은 것들은 따로 모아서 한 바구니에 담아두면 한 번에 찾아쓰기 좋죠. 그리고 아이들의 간식거리도 그런 식으로 보관하면 좋고요. 이때 바구니는 환기가 가능한 메쉬형을 쓰는 게 좋습니다.
구멍이 좀 뚫려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가끔 마트 할인 등으로 식재료를 대량 구입할 때가 있는데요. 한 번 먹을 만큼으로 소분해서 담으면 좋습니다. 요즘은 소분 전용 용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지퍼백에 담아서 세로로 보관하면 냉장고 안 공간 활용하기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장을 본 후에 제품이 포장된 그대로 냉장고에 넣을 때가 많은데요.
네.
포장을 뜯고 내용물만 보관하면 부피가 줄어들어서 냉장고를 더 넓게 쓸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네. 대신 라벨에 식품명과 유통기한만 적어서 기간 내에 먹을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매일 먹는 재료들을 넣다 보니까 냉장고 안은 어지럽히기가 일쑤인데요. 자리를 정해놓고 보관하면 식료품 구매도 더욱 현명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한창 겨울이라 두꺼운 옷들을 입고 있는데 곧 봄이 오면 옷장 정리도 해야 되겠지요. 옷장 정리도 참 만만치 않은데 좀 방법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옷장들도 칸이 잘 나눠져 있긴 하지만 실제로 수납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옷을 쌓아놓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도 칸을 잘 나누면 수납이 훨씬 용이합니다. 예를 들면 옷걸이에 옷을 걸고 남은 바닥 부분에 3단이나 4단 수납장을 넣어서 옷을 넣으면 훨씬 깔끔한데요.
네.
특히 티셔츠류는 찾기도 힘들고 구겨지기 때문에 수납장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방과 액세서리들은 가능한 한눈에 보이도록 수납하는 게 좋습니다. 옷은 매년 구매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더더욱 버리기가 중요합니다. 언젠가는 입지 않을까 하는 옷들도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서 그 기간만큼 입지 않는다면 과감히 버리는 게 좋습니다. 보통 1년에서 2년을 기준으로 두는데요. 버리기 아깝다면 주변에 필요한 곳에 주거나 기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그렇군요. 옷을 보관하는 방법도 옷장 정리에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따로 유용한 보관법이 있을까요?
네, 옷을 보관할 때는 일단 방습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옷은 워낙 습기에 약하고 옷장 안 건조도 힘들기 때문이고요. 특히 여름에 자주 입는 흰 티셔츠 같은 경우는 수납하는 공간 바닥에 신문지를 깔아두면 습기를 제거해서 변색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옷을 보관하기 전에는 꼭 세탁을 하고 완전히 건조한 후에 보관해야 합니다.
네.
땀 얼룩이나 세제 찌꺼기가 조금이라도 남으면 색이 바래서 누렇게 변할 수 있고요. 세탁 후 강한 햇볕에 완벽하게 건조해야 곰팡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완전히 건조한 후에 보관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수납할 때는 종이 상자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장롱을 열 때마다 햇볕이 들어가기 마련인데요. 쉽게 바래는 옷들은 플라스틱보다는 종이 상자에 보관해 두는 것이 햇볕을 막아서 색 바램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겨울 외투들을 드라이클리닝 후 보관하실 텐데요. 이때 세탁 비닐이 그대로 씌워진 상태에서 보관하면 나중에 꺼냈을 때 그 냄새가 그대로 나게 됩니다. 그리고 피부가 예민한 분들에게는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비닐을 벗긴 후에 환기가 잘 되는 곳에 하루 이틀 정도 두었다가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닐을 벗겨야 되겠네요.
네. 셔츠류를 보관하실 때는 박스에 가득 넣기보다는 어느 정도 여유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꽉 채워서 보관하면 옷이 눌려서 컬러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네.
가능하면 빳빳한 종이를 길게 잘라서 컬러 안쪽에 덧대주면 가장 좋습니다. 안 되면 컬러가 겹치지 않도록 교차해서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니트는 옷걸이에 거는 게 제일 좋습니다. 두껍다 보니 잘 포개서 서랍에 넣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면 니트 결이 손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빨래를 널 때처럼 옷걸이에 거는 게 아니라 니트를 반으로 접은 후에 겨드랑이 부분에 옷걸이를 두고 몸통과 소매 부분을 옷걸이 사이로 넣어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걸 곳이 여의치 않으면 니트를 돌돌 만 다음에 최대한 간격을 띄워서 세워 넣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롱패딩이 유행하면서 패딩류 구입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패딩을 보관할 때는 털들의 숨이 죽지 않게 볼륨을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독 상자를 만들어서 여유 있게 보관하시거나 공간이 정 여의치 않으면 압축팩에 넣어서 부피를 줄인 뒤 상자에 넣는 것도 좋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부엌, 옷장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또 정리가 중요한 공간이 있지요. 바로 욕실입니다. 위생적인 관리도 필요한 곳이라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욕실 정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욕실도 역시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죠?
네.
욕실 같은 경우는 다른 공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건들이 적기 때문에 모두 꺼내서 필요한 것들을 골라 넣는 방법도 좋습니다. 물건을 버리실 때도 무작정 버리기보다 기준을 세우시는 게 좋은데요. 샴푸나 린스, 세제 등의 빈 용기들, 유통기한이 지난 염색약이나 팩, 쉐이빙들도 버리시고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맞아요. 칫솔은 3개월 주기로 갈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녹슨 면도기, 필요 이상의 목욕용품이나 휴지는 다른 창고에 보관하시는 게 욕실을 더 깔끔하게 만들 수 있고요. 곰팡이가 낀 청소용품이나 욕실화도 정리하시고 습기에 취약한 분말형 제품들도 욕실에 보관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건도 얇고 거칠어진 것들을 싹 골라내시면 좋겠고요.
네.
목욕용품들은 미리 사놓는 것들이 많다 보니 쌓아두다 보면 가끔 욕실이 창고처럼 돼버릴 때가 있는데요.
네네.
여분의 치약이나 욕실용품들은 수납장에 보관하시고 샴푸, 린스, 바디샤워 이런 것들은 지금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씩만 꺼내놓으시면 됩니다.
딱 하나씩만요?
네. 세면대 위에 뭘 많이 놓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되도록이면 물건을 올려놓지 않는 게 좋습니다. 워낙 물때가 많이 끼고 청소하기 어려운 곳이라서 그런데요. 딱 사용할 것들만 올리시거나 아니면 거울에 흡착형 거리를 붙여서 칫솔이나 치약, 면도기 등을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청소도구는 간혹 물에 젖은 상태에서 보관하면 곰팡이가 쓸 수 있는데요. 물기가 잘 빠지도록 걸어서 수납하시는 게 좋습니다. 청소솔이나 고무장갑, 샤워볼, 대야 같은 것들은 S자고리나 집게고리 등에 걸어서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욕식 청소를 할 때 락스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네.
사실 냄새도 안 좋고 건강에도 나쁩니다.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1:1 비율로 섞으면 천연세제가 되는데요. 세면대와 욕조 청소에도 좋고요. 바닥 같은 경우는 세제를 뿌려두고 3시간 후에 뜨거운 물로 헹궈주면 깨끗해집니다. 좀 복잡하게 여기실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하려면 딱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화장실에 있는 모든 물건 밖으로 꺼내기. 두 번째, 천연세제로 깨끗하게 화장실 청소하기. 세 번째, 안 쓰는 물건, 빈 통 등을 버리고 비품, 여유분은 창고나 베란다로 옮기기. 네 번째, 위생용품, 비품은 욕실 캐비넷에 수납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요즘은 전문적으로 요금을 받고 물건과 공간을 정리해주는 정리 수납 컨설턴트도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만큼 우리 집과 우리 가족을 잘 아는 사람은 없겠지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가족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체계적으로 수납과 정리를 한다면 보다 현명한 소비, 보다 깨끗하고 편리한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굿뉴스 데일리 이보름 기자와 함께 우리 집에 필요한 공간별 수납과 정리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페퍼톤스의 땡큐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세상, 알고 싶은 뉴스, 듣고 싶은 뉴스. 소리내서 읽으면 읽은 내용이 더 잘 기억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캐나다 워털루 대학의 콜린 맥클라우드 심리학 교수 연구팀이 9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헬스데이 뉴스가 지난 25일 보도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들에게 글로 쓰인 정보를 소리 없이 읽기, 남이 읽어주는 것을 듣기, 자신이 읽어 녹음된 것을 듣기, 직접 소리내어 읽기,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을 통해 내용을 기억하게 하고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 테스트했는데요. 결과는 스스로 소리내어 읽는 것이 기억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맥클라우드 교수가 밝혔습니다. 이는 학습과 기억은 스스로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야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연구 결과는 과학 전문지 메모리 최신호에 발표됐습니다. 김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5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김 수출액이 5억 달러, 약 5,391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김 수출 5억 달러는 수출 물량 기준으로도 2만 톤을 돌파함으로써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과거 김은 우리나라와 일본 등에서 밥반찬으로 주로 소비됐으나 최근 해외에서 감자칩이나 팝콘을 대체하는 저칼로리 건강 스낵으로 인기를 끌면서 세계 김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김 수출 동향을 보면 수출 1위국인 일본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고요. 수출 국가도 동남아시아와 유럽 등으로 다변화되면서 2007년 49개국에서 올해 109개국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해수부는 올해 수출 성장세에 이어 2024년까지 김 수출 1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수출 가공 클러스터 조성, 성장이 빠르고 질병에 강한 김 신종품 개발과 보급, 그리고 마른 김 등급제 도입과 김과 맥주를 결합한 김맥 프로젝트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싶은 뉴스, 듣고 싶은 뉴스였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세상, 이번 시간은 우리 집 책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박영숙, 제롬 글램의 세계 미래 보고서 2018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변화에 민감하고 빨리 적응하는 민족이라 자부할 만합니다. 하지만 기술 발달로 인한 사회 경제의 변화 속도는 그보다 훨씬 빠르고 네트워킹이라는 가속도까지 붙어서 이제 20, 30년 후의 미래에 대한 예측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지요. 불과 몇 년 전의 경험과 지식조차 금방 낡은 것이 되고 시시각각 새로운 변화의 신호를 감지하고 대처하지 못하면 도태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성장과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는 현재의 트렌드 분석을 통해 달라질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지혜가 꼭 필요한데요. 이 책은 제4차 산업혁명 기술,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 경제, 자율주행차가 만드는 새로운 교통 생태계,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신인류, 생명공학과 헬스케어의 미래, 지구촌 도전 과제와 대안들 등 6장의 주제를 통해 미래의 성장과 변화 신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충격적이고 실감나지 않은 내용도 있었는데요. 온라인 머니 정도의 개념으로만 알고 있던 실체 없는 화폐 비트코인이 지금은 은행과 경쟁하는 입장까지 됐고 곧 그 경쟁에서 이겨 주력 화폐가 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책에서는 5년 내에 비트코인이 통화를 장악하고 세계의 화폐는 비트코인을 비롯해 각국의 통일된 가상화폐로 개편될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이러한 가상화폐들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블록체인이라는 막강한 보안 기술이 도입되는데, 그로 인해 금융거래를 하는 지구촌 60억 명은 이제 수수료를 거의 내지 않고 자유롭게 전 세계로 순식간에 송금할 수 있게 되고요. 그로 인해 달러화가 붕괴되면서 집중되던 권력이 분산되고, 금융주체인 각 조직과 개인이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돈으로 사람을 통제하던 중앙 권력형 정부는 스스로 무너져버리게 된다는 결론입니다. 국가의 필요 자체가 없어진다는 이야기는 논리적 비약이 있어 보이지만,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그만큼 위력적인 기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놀랍기만 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은 이제 SF 영화가 아닌 우리 생활 속의 일부가 되고, 우리는 스마트폰에 익숙해지듯 그 시스템에 익숙해질 텐데요. 기술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부리고 인류의 번영에 복속시키기 위해 더욱 차원 높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 책장, 오늘은 박영숙과 제롬 글렌의 세계 미래 보고서 2018 소개해드렸습니다. 29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아쉬움보다는 다가오는 새해가 기다려지는 하루입니다. 마음은 벌써 2018년을 향하고 있는데요. 한 해를 정리할 때도, 한 해를 시작할 때도 그 중심에 감사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12월 29일 아는 만큼 보이는 세상,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지원이었습니다.